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음 찬송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 찬송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작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모두 645곡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8곡이 작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노래입니다. 그 중에는 흑인 연가도 있고 여러 나라의 민요도 있습니다. 전체 찬송가 중에서 10% 이상이 작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들 중에는 그 가사가 지어지게 된 아름답고도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노래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오르간으로 인해서 성탄 이브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기타 반주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요셉 모어 신부가 기도한 후에 급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성탄 찬송의 대표적인 노래가 된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베냐민 시몰크 목사 부부가 신방에서 돌아와 보니 집은 화재로 다 타버렸고 두 아들은 서로 꼭 껴안은 채 죽어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린 기도로 만든 찬송인 549장 내 주여 뜻대로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작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찬송가들은 어떻게 해서 그 가사가 쓰여지게 되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연이나 간증 없이 쓰인 가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참 감동적입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가사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어 자신을 의탁해 구원받은 것처럼 작사가 자신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 구원받게 된 깊은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의 가사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세상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으로만 힘을 삼고 주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의 가사는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이 찬송은 흑인 영가입니다. 아프리카에 잘 살고 있던 흑인들이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미국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노래가 흑인 영가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라고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자가 되기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만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폭탄을 터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원하기보다는 자기를 잡아온 사람을 저주하고 자기의 주인을 증오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거룩해지기 원하다뇨.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산다고 노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기보다 권력자를 닮고 싶고 부자를 닮아서 큰소리치며 살고 싶다고 고함을 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또 그 무엇이 이들 이 흑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과 주님의 은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의 가사도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작사자 미상의 찬송들은 그 가사에서 그 작사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송을 남기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회적인 명망가나 문학가, 음악가, 학자, 목회자였다면 그들의 이름까지 함께 전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도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작사가들은 모두 자기들의 시대에 흰옷을 입고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4대 교회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살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도 않고 그들의 숫자도 참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4대 교회를 살려내었습니다. 주전 6세기, 7세기에 꽃을 피웠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팍툴로스 강에서 나온 사금과 양모산업, 염료산업은 사대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또한 사대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큰 도로가 5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대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사대가 가진 천혜의 입지적인 조건은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해발 450m의 고지에 만들어져 있었고 도시 북쪽으로는 트모로스 산이 우뚝 솟아 있었고 도시의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트모로스 산 가장자리에 사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마저도 그 경사가 급하고 험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대는 도시가 난공불락이었다는 것을 과신한 나머지 깨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350년 간격으로 고레스 왕과 안티오쿠스 대제에게 두 번이나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450m 고지에 번성했던 그 옛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되었고 트모로스 산 아래쪽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사대는 양모산업과 염료산업이 왕성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사치와 쾌락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대 도시의 모습은 사대 교회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꽤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 사대 교회도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화병에 갓 꽂아놓은 꽃은 참 싱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꽃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꽃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우리들은 모두 다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 사람들에게 일깨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고 5개의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마치 영혼의 심폐소생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앞의 교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문제였는데 사대 교회는 대부분이 문제였고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럽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몰리노는 검은을 뜻하는 멜라스에서 나왔습니다. 사대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시커멓게 오염된 옷을 입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대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의 가치관에 함몰되고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한 채 자신의 신앙이 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무엇인가 열심히 활동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시커멓게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옷, 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자신들의 삶으로 찬송가에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심히 무거웠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뢴 내용을 창세기 18장 2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소돔과 고모라를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일깨워 주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고 매주 안식일이 지켜지고 성전에서 각종 제사가 드려지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제국은 물론 인근 국가들까지 7년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일터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식했고 사도 바울은 가진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를 살려낸 사람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다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궁전 뜰을 왕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궁전 뜰의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 걸음을 걷고서 그 다음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이 땅에서 마지막 걸음을 걸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부신 첫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동행하던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흰옷을 입을 것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것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의 흰 옷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흰 옷은 고대 세계에서 축제를 뜻했습니다. 사람들은 흰 예복을 입고서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먹고서 뒤돌았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둘째로 흰옷은 고대 세계에서 승리를 뜻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돌아오면 모든 시민들이 흰옷을 입고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도시를 우르스 칸디다, 흰옷을 입은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찬송 중에 어떤 것은 들으면 가슴이 저미는 듯한 감동이 있고 어떤 것은 가슴이 뛰는 감동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듯한 감동이 오는 성가 중에 하나가 본향을 향한 해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로 시작합니다.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런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서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흰옷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오염되지 않은 순결함, 청결함을 뜻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결함의 보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기 백성의 명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역모를 꾀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명부는 사람을 삭제하고 또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의 명부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명부가 영원한 생명의 책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인하다에 해당하는 호몰로게오는 법정에서 진술되는 모든 것이 진실임을 인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 확실함을 법정 진술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작사가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찬송 중에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도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오염된 옷을 입고 사는지, 누가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고 사는지 모릅니다. 오염된 옷을 입고서도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옷을 입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내가 바로 나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옷이 값비싼 것이냐 아니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옷이 어떤 재질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오염된 더럽혀진 옷이냐 아니면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이냐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과 은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과 무명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도 있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사람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실상을 확인하게 되어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좌지우지 되기보다 주님의 은혜에 주리고 목말라 함으로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생의 순간순간 분노와 원망,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거룩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은총의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보다 올해가, 10년 전보다 10년 후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보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의 흰 옷이 가장 눈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오염된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며 살았던 삶의 가면을 벗습니다. 오염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약간의 쾌락을 가져다 주고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옷을 입는 것이 불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이 가장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살아감으로 우리 가정이 파밀리아 칸디다, 흰옷 입은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칸디다, 흰옷 입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